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군 당국은 동부 전선에서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어 중화기들을 철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친러 반군의 공격이 계속되는 한 무기 철수 문제를 논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반군 측은 어제 동부 전선에서 중화기들을 철수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군 당국은 반군 측이 2주간에 걸쳐 무기를 완전히 철수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고 언론들은 어제부터 철수가 시작될 것이라고 보도했었습니다. 또 이 같은 합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프랑스, 독일 정상들이 일주일 전에 합의한 평화협정 이행에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란 핵협상의 잠정 합의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미국과 이란 외교 당국자들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협상에 나섭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어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2시간가량 회담했습니다. 회담에는 이란의 알리 아크바르 살레히 원자력 청장과 미국의 어니스트 모니즈 에너지 장관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회담은 이란과 유엔 5개 상임이사국 그리고 독일 간 핵합의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기술적 논쟁들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다음 달 24일까지 협상을 위한 기본 틀에 합의하고 오는 7월 1일까지 이란의 평화적 핵 활동 보장과 경제 제재를 완화하는 내용의 최종 합의를 이뤄야 합니다. 미국의 애슈턴 카터 신임 국방장관이 오늘 쿠웨이트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 격퇴 방안을 논의합니다. 오늘 회의에는 미군 고위 지휘관들과 요르단을 비롯한 중동 지역 주재 미국 대사들이 참석합니다. 카터 장관은 회의에서 ISIL을 소탕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할 것을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카터 장관은 앞으로 2년 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완전 철수하기로 한 미국의 결정을 재검토하기 위해 어제 아프가니스탄을 방문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아프간 남부 칸다하르의 미군 기지에서 아프간 정부군을 위한 훈련과 자문 등 지원 임무에 관한 연합군의 노력에 대해 보고받았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그리스 정부는 구제금융 시한을 4개월 연장하는 조건으로 채권국들이 오늘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한 경제개혁 방안들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유럽 재무장관들은 지난 20일 그리스 정부가 만일 오늘까지 채권단이 신뢰할 만한 제안을 내놓는다면 구제금융을 4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스 정부의 개혁안은 이번 주 만기가 되는 3천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연장하는 대신 취약한 경제를 되살리고 정부 지출을 삭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좌파 정부의 니코스 파파스 신임 국무장관은 어제 정부의 공공서비스를 좀 더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구제금융협상이 알렉시스 치아파스 총리 정부가 당초 공약으로 내세운 긴축정책 폐지와는 다소 거리가 먼 방향으로 진행되자 일각에서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여객선과 화물선이 충돌해 69명이 숨졌습니다. 방글라데시 재난당국은 어제 파드마강에서 발생한 이 사고로 지금까지 69명이 숨지고 약 50명이 구조됐다고 밝혔습니다. 사고는 수도 다카에서 북서쪽으로 40km 떨어진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재난당국은 오늘 침몰한 여객선을 인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여객선 탑승자 수는 아직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당국은 140여 명이 탑승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에볼라 바이러스 방지를 이유로 오는 4월 열리는 평양 국제 마라톤 대회에 외국인들의 참가를 불허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둔 북한 전문 고려 여행사의 닉 보노 대표는 AP통신에 북한 당국으로부터 오늘 아침 이런 방침을 통보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보노 대표는 이번 마라톤 대회에 자신의 여행사만도 400명이 넘는 외국인의 신청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부터 에볼라 바이러스 방지를 이유로 외교관이나 구호단체 직원 등 외국인들의 입국 시에 매우 엄격한 격리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을기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2월 23일 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들어온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최근 박근혜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최고 당국자에 대한 실명을 검명하면서 비난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특히
그 우리 미한 연합 키 리솔브 훈련이 다음 달 초 예정대로 실시된다고 한국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미 해군은 미국의 연안 전투함이 처음으로 이 훈련에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에서 어떤 전쟁 방식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전투 동원 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입니다. 대체로 맑겠으나 북부지방은 밤에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최근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최근 박근혜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나선 데 대해 국가 원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는 무례한 언동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우리 최고 당국자에 대한 실명을 검명하면서 비난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특히 그 우리 국가 원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는 그 무례한 언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한국통일부는 이와 함께 한반도 평화를 해칠 수 있는 무력 도발이나 위협을 즉각 중단하라고 북한에 요구했습니다. 임병철 대변인은 북한이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미국과 한국의 연합군사훈련은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훈련인 만큼 북한은 부당한 전제조건을 더 이상 내걸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그리고 투명하게 진행되는 군사훈련이기 때문에 북한도 이러한 어떤 부당한 전제조건을 더 이상 내걸지 말고 그 무력 도발이나 위협에서 즉각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19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원색적으로 비난한 데 이어 설 연휴에도 군사훈련을 벌이며 무력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북한은 지난달에도 해공군 타격훈련에 이어 신무기 공개와 단거리 미사일 발사로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대남 위협 수위를 점차 높임에 따라 미한 군사훈련이 끝나는 4월 말까지 남북 간 경색 국면이 장기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지난달 박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다 최근 들어 다시 실명 비난을 제기한 것은 대북 정책 전환을 압박하기 위한 전형적인 강온 양면 전술로 미한 군사훈련이 끝날 때까지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그러나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는 여전히 남북 간 대화에 대해 열린 입장을 갖고 있다며 북한이 하루빨리 한국 정부의 대화 제의에 호응해 나올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뷰에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미한 연합 키 리졸브 훈련을 다음 달 초 예정대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 훈련과 남북 관계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의 비난 공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에서 오는 3월 초 시작되는 키리졸브와 둑수리 연습은 북한의 전면적인 도발과 남침 위협에 대한 한반도 방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한연합훈련을 스스로 화를 부르는 도발 행위라고 비난한 북한에 대해 키리졸브와 둑수리 연습은 연례적인 훈련이며 남북관계와 무관하다는 반박입니다.
이런 방어적인 훈련에 대해서 북한이 남북관계를 연계시킨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것은 연계시킬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반도를 방어하기 위한 연례적 훈련은 남북관계와 무관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김 대변인은 이와 함께 미한연합훈련을 이유로 한 북한의 도발이나 위협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이걸 가지고 또 도발을 하거나 또 다른 위협을 한다면 우리 군도 또 우리 정부도 좌시하지 않고 강력 대응할 것이다. 이건 기본 우리 원칙입니다.
이에 앞서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3일자 신문에서 다음 달 초 시작되는 미한연합훈련을 언급하며 북침 전쟁을 도발하면 수장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또 남한이 미국을 등에 업고 북침 전쟁을 한다면 온 바다가 죽음터로 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아울러 남한 당국이 진정으로 남북 간 신뢰와 대화를 바란다면 모든 군사적 적대 행동을 중지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에 참석해 적들과의 그 어떤 전쟁에도 다 대응할 수 있는 만단의 전투 동원 태세를 주문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3일 김 제1위원장이 역사적인 연설을 했다면서 군력을 강화해 북한군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제1위원장은 미국과 앞으로 치르게 될 전쟁 수행 방식과 작전 전술적 문제들을 제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 해군의 연안 전투함이 처음으로 미한 연합훈련에 참가합니다. 연안 전투함은 잠수함 침투 등 적의 비대칭 공격에 대응하는 데 유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해군 연안 전투함인 폴스워스호가 다음 달에 실시될 미한 연합 독수리 훈련에 참가한다고 미 해군이 밝혔습니다. 미 해군 소장인 찰스 윌리엄스 제독은 지난 17일 싱가포르에 정박 중인 폴스워스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폴스워스호는 지난 11월 모항인 샌디에고 기지를 떠나 6주간의 항해 끝에 싱가포르에 도착했고 앞으로 16개월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작전과 훈련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윌리엄스 제독은 폴스워스호가 독수리 훈련에서 다른 미 전함들처럼 통상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폴스워스호의 전투력을 볼 때 북한의 잠수함 공격 대응 훈련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미 해군 7함대의 로버트 토마스 사령관은 지난해 군사전문지 IHS 제인스에 폴스워스호의 독수리 훈련 참가 계획을 밝히며 한국 해역에서 기뢰 대응 능력을 시험할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길이가 119m에 달하는 폴스워스호는 고성능 헬기와 무인정찰기, 57mm 자동화기, 21개의 미사일 발사대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연안에 가깝게 접근해 수심이 낮은 지형에서 해병대와 함께 연합작전을 수행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미 군사 전문가들은 폴스워스호가 40노트, 즉 시속 74km의 빠른 속도로 움직이며 잠수함을 탐지해 격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미군 당국자들은 북한군의 비대칭 공격 대응에 폴스워스호 등 연안 전투함이 매우 효율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윌리엄스 제독은 폴스워스호가 16개월간 아시아의 여러 나라와 공동으로 훈련과 수색 작업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뷰에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은 어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를 열었습니다. 김 제1위원장은 어떤 전쟁 방식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전투 동원 태세를 갖추고 군 조직도 개편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가 22일 열렸다며 이 자리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역사적 연설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당의 군사노선과 국방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기구로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는 지난해 4월 말 이후 약 10개월 만에 열린 겁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제1위원장은 연설에서 앞으로 미국과 치르게 될 전쟁 수행 방식과 그에 따르는 전술적 문제들을 제시하고 그 어떤 전쟁 방식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전투 동원 태세를 갖출 것을 독려했습니다. 김 제1위원장은 또 전투 준비를 완성하기 위해 인민군의 기구 체계를 개편할 방향과 방도도 제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그러나 개편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가 군 기구 체계 개편과 조직 문제를 논의한 만큼 군 간부들의 인사가 이루어졌거나 조만간 단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탈상 이후 열린 첫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라는 점에서 김 제1위원장이 자신의 색깔과 달라진 안보 환경을 반영한 새 조직 개편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핵 경제 병진 노선을 추진하고 있는 북한이 핵무기와 같은 비대칭 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군 조직을 바꿀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핵무기 보유의 기초에서 적은 투자를 통해서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비대칭 전력을 강화하는 측면, 또 실제 전략 전술적인 측면에서 그 한미 대응에 보다 공세적이고 적극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는 점, 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변화된 환경에 맞게 자기들이 움직이는 게 아닌가 싶네요.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의 물갈이도 이미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는 지난해 4월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 이후 인민무력부장이 장정남에서 현영철로, 총참모부 작전국장이 변인선에서 김춘삼으로, 그리고 항공과 반항공군 사령관이 리병철에서 최영호로 교체됐기 때문에 현영철, 김춘삼, 최영호가 장정남, 변인선을 대신해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직에 올랐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이번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는 지난 10일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 18일 정치국 확대 회의에 이어 열렸습니다. 불과 10여일 사이에 당의 주요 회의가 세 차례나 잇따라 개최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일 3년 탈상을 마친 북한이 당과 군, 정 모든 방면에서 김정은 시대를 열기 위한 내부 정비에 나섰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분석했습니다. 정성장 박사는 김정은 시대 들어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도 매년 한 번 이상 개최함으로써 김일성 시대처럼 당의 권위가 다시 높아지고 적어도 외형상으론 다른 사회주의 국가처럼 당이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 본토에 구축된 미사일 방어체계는 북한과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 등 제한된 위협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미 국무부 고위관리가 거듭 확인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과민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랭크 로즈 국무부 군축검증이행담당 차관보가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의 주요 표적을 북한과 이란으로 한정했습니다. 로즈 차관보는 20일 미국 과학자연맹 초청연설에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역량은 제한된 대륙간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 본토를 보호하며 중국과 러시아의 억제 전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상발사 중간단계 미사일 방어체계 GMD는 북한, 이란 등의 공격을 염두에 둔 것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보유한 훨씬 규모가 크고 정교한 무기를 막을 수 있는 규모나 의도,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주에 GMD용 요격미사일 GBI 30기를 배치해놓고 있습니다. 앞서 미 국방부는 지난해 6월 북한과 이란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차단하기 위해 개발 중인 GMD 실전 모의 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의 GMD 요격 실험에 성공한 것은 2008년 이후 6년 만입니다. 미국은 1999년부터 2013년 사이에 16차례 GMD 실험을 진행했으나 8차례 명중에 50%의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로즈 차관보는 중국의 GMD 체계 역시 미국의 억제 전략을 거스르지 않는 제한적 본토 방어용이며 따라서 지역 안정을 훼손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중국의 인공위성 요격 미사일 ASAT 계획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7월 23일 지상배치 요격 미사일 실험을 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인공위성 요격 미사일 실험이었다는 겁니다. 로즈 차관보는 이 실험으로 생겨난 파편들이 유인 우주활동 등을 저해하는 등 우주환경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모든 나라의 안보와 경제복지, 민간활동을 위협할 수 있다며 중국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국의 육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오늘 러시아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황 본부장은 내일 모스크바에서 러시아의 육자회담 수석대표인 이고르 마르글로프 외교부 아태 담당 차관과 만나 육자회담 재개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북한을 제외한 5개 육자회담 당사국들은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비핵화 대화를 되도록 빨리 재개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그동안 구체적인 재개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대화 재개의 구체적인 조건이나 방안에 대해 5개국의 의견이 어느 정도 모이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이 유엔의 북한 인권 보고서 등 더 많은 정보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장 COI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커비 위원장은 유엔 COI 보고서 발표 1주년을 맞아 워싱턴을 방문해 일주일 동안 다양한 회의와 행사에 참석하고 미 행정부와 의회 관계자들을 면담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지난 20일 커비 전 위원장을 만나 워싱턴 방문 성과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커비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COI 보고서 발표 1주년을 맞아서 지난 한 주 동안 이곳 워싱턴에서 다양한 행사에 참석을 하셨는데요.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Well, it's a year since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f Inquiry delivered its report.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보고서를 발표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저의 결론은 북한 사람들이 이 보고서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 세계가 이 보고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우려 대상인 북한 주민들은 보고서를 접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북한은 유엔 회원국인데 정부가 이 유엔 보고서를 주민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북한 주민들이 직접 보고서를 보고 비판하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불만이 있다면 우리 조사위원들을 평양으로 불러서 따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대답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진실을 얻는 방법입니다. 이런 과정이 북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워싱턴 행사 중에 한국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부쩍 강조하지 않으셨습니까?
Another message I think is that South Korea has to engage all sections of the South Korean.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게 바로 한국입니다. 저는 한국의 모든 진영이 진보와 자유의제인 북한 인권 문제에 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곳 워싱턴에서 열린 회의에서 저는 한국의 진보 진영 인사들을 충분히 보지 못했습니다. 다음 회의에서는 보수 진영뿐 아니라 진보 쪽 인사들도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인권 문제는 이곳 미국이나 저의 조국인 호주에서는 초당적 사안입니다. 정치적 분열이 없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인권은 모든 인간이 공유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인간의 고유한 권리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에 대해서 여러 행사에서 상당히 강조하셨는데요. 지난주에 이와 관련한 민간단체들과의 원탁회의에서 어떤 논의들이 있었습니까?
Well, it is said that more and more people in North Korea are getting access to radio, to shortwave.
점점 더 많은 북한 주민들이 외국 라디오와 중국 전화기에 접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인터넷에 접속하는 시대에 북한 주민들만 이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아주 수치스러운 겁니다. 인터넷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많은 정보와 아름다운 예술 작품들, 사람들이 자유롭게 공유하는 상식들을 북한 주민들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여러 기기들을 통해 이런 정보들을 접하려는 사람들이 내부에서 점차 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한국에서는 대형풍선을 통한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에 대해서 적지 않은 논란이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한국 내부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은데요. 이런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Well, I don't want to get into a South Korean controversy, but as far as I'm concerned, I've seen imagery on the.
네, 한국인들의 논란에 끼어드는 것을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들은 모두 알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인터넷과 세계를 자유롭게 여행하는 시대에 주민들을 계속 어둠 속에 있도록 하는 것은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북한 정부가 외부 세계와 연결하는 인터넷과 손전화기를 계속 차단한다면 풍선을 통한 전단과 다른 방안들이 차선책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계 수십억 명의 인구가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도 북한 주민들만 거기에서 단절돼 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이번에 워싱턴에서 열린 인권 행사들을 아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초강경 대응으로 짓부셔버리겠다 뭐 이런 위협까지 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Well, I think North Korea should have been invited to the conference. As far as I'm concerned, the conference was a public session and it would have been a good thing.
북한을 회의에 초청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의는 공개적으로 열렸습니다. 북한 대표단이 와서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듣고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얘기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하지만 북한 대표단이 참석하지 못한 배경에는 그 법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북한은 미국의 수교국이 아니기 때문에 뉴욕 주재 북한 대표부 외교관들이 워싱턴에 오려면 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북한 측이 회의 개최 시한이 다 돼서 너무 촉박하게 참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참석이 어려워진 것이죠. 다음 회의가 뉴욕에서 열리면 아주 품위 있는 북한 측 대사와 마주 앉아서 허심탄회하게 인류 보편적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길 원합니다.
지난 회의에서 북한의 핵 문제도 중요한 인권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Well, people have tended to divide the nuclear issue and the peace and security issues from human rights issues, and they've said, "Well,
사람들은 핵과 평화 안보 문제를 인권 문제와 분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인권을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만 다루고 유엔 총회와 유엔 안보리에서는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죠. 하지만 북한에는 핵무기가 있고 또 정교한 미사일 프로그램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기도 많고 병력도 아주 많습니다. 그만큼 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높죠. 그런 사고가 발생하면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큰 위협이 됩니다. 기본적인 인권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인간의 생명과 건강입니다. 핵탄두는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합니다. 핵발전소의 방사능 누출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이미 옛 소련의 체르노빌과 또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를 통해 목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 문제에는 많은 인권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발표 1주년을 맞았는데요. 끝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싶으신가요?
Human rights belong to people everywhere. It was the purpose of establishing the United Nations. It's in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인권은 세계 어디서든 사람들에게 속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유엔이 설립된 목적입니다. 인권은 유엔 헌장에 담겨 있습니다. 세계 인권 선언에도 있습니다. 유엔에는 많은 인권 협약이 있고 북한도 여러 협약을 비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정부는 반드시 인권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유엔은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설립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유엔에는 그 보고서가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이 보고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북한 주민들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발표 1주년을 맞아 워싱턴을 방문해 다양한 행사에 참석한 마이클 커비 전 위원장과의 인터뷰를 보내드렸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건 기자였습니다. 북한은 유엔과 유럽연합과 인권 문제 협의 약속을 일절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관리가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이런 조치가 미국의 인권 압박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며 물리적 대응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그동안 국제사회와 했던 모든 인권협력 약속은 무효라고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가 밝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북한 외교관리는 19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이 인권을 구실로 체제 전복을 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인권최고대표의 방북을 비롯해 유엔 인권기구와의 기술협정, 유럽연합 국가들과의 인권대화, 인권 문제에 관한 제2차 보편적 정례 검토 권고 등 북한이 이행키로 한 모든 약속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앞으로 북한에 대한 인권 압박에 훨씬 강력한 대응으로 맞설 것이라며 여기에는 물리적 조치도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인권 압박은 체제 전복의 구실이며 따라서 국방력 강화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 관리는 이어 다음 달 유엔 인권이사회가 새로운 북한 인권 결의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에서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지난 17일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에서 열린 북한인권토론회에서 요덕수용소를 촬영한 위성사진이 공개된 데 대해서도 강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이를 이라크가 대량 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증거로 활용된 위성사진에 빗대며 조작으로 규정했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이날 북한의 대응 위협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이미 자명한 만큼 더 추가할 내용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18일 북한의 인권 상황을 세계 최악으로 거듭 규정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체코 공산당의 고위 인사들이 북한 전시회를 여는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는 내용이 논란이 됐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체코 국영통신사 CTK와 물라다 프론다 드네스, 노빈키 등이 최근 보도를 통해 북한 전시회를 둘러싼 체코 공산당의 갈등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체코 프라하의 공산당 본부 건물에서 10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는 사진전이 시작됐는데 내부 반발로 이틀 만에 김 위원장의 사진들이 모두 철거되고 북한의 일상을 보여주는 사진들로 바뀌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또 김정일 위원장의 생일을 지칭하는 광명성절이라는 단어도 전시회 제목에서 삭제됐습니다. 이 전시회는 체코 공산당의 피터 시무네크 부서기장이 추진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의 이복 동생인 김평일 대사가 새로 체코 주재 대사로 부임한 것을 기념하며 전시회를 연 것입니다. 하지만 전시회가 시작되자 공산당의 또 다른 간부인 지리 돌레이스 부서기장이 11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이를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돌레이스 부서기장은 북한 지도자의 생일을 기념하는 이 행사는 공산당의 공식 후원을 받지 않고 있다며 나도 언론을 통해 행사 개최를 알게 됐으며 매우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행사가 시무네크 부서기장이 단독으로 추진한 개인적인 행사라고 지적하며 터무니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이같이 비난이 빗발치자 전시회 주제가 김정일 위원장에서 북한의 일상으로 바뀐 것입니다. 공산당 대변인은 체코 공산당이 새로운 전시회 내용은 공식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체코 공산당은 13일 북한 전시회 문제를 놓고 지도부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최자인 피터 시무네크 부서기장은 전시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으며 참석자들은 앞으로 비슷한 내용의 행사는 지도부에 미리 알리기로 합의했습니다. 보이테크 필립 체코 공산당 당수는 회의 뒤 CTK통신에 공산당이 이런 행사를 검열하지는 않지만 사전에 자신에게 이 내용을 전혀 알리지 않은 점에 놀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체코 정치권에서도 이번 전시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의 정당인 TOP 09의 피터 가즈디크 의원은 11일 지우프라비 신문에 대량 학살을 저지른 독재자에 대한 전시회를 공산당 본부에서 여는 것은 유권자와 공산당에 대한 모독이라며 앞으로 스탈린이나 다른 독재자들에 대한 전시회도 열 것인가라고 비난했습니다. CTK통신에 따르면 20일 오전에는 두 명의 남성이 북한 전시회에 항의하며 공산당 본부 건물 입구에 교수형에 쓰여지는 올가미 두 개를 걸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요즘 퇴비 전투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한 세대당 1톤의 퇴비를 만들어 농촌에 보내야 한다고 합니다. 최원기 기자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1, 2월 겨울철은 퇴비 전투 기간입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 방송 보도입니다.
농촌을 힘있게 지원하자고 오늘 그 시적인 그 분토 집중수송을 저지가했는데
탈북자들에 따르면 북한에서 겨울철에 퇴비를 만들어 농촌에 보내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함경남도 함흥에 살다가 지난 2003년 한국으로 망명한 김영순 씨입니다.
도시가 농촌을, 농촌이 도시를 이런 구호하에 이제 겨울철은 내내 농촌에다 걸음을 갖다 주는 게 그 일과예요.
북한 주민들은 한 세대당 인분과 흙을 섞은 1톤 분량의 퇴비를 만들어 바쳐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다고 김영순 씨는 말했습니다.
한 세대당 한 톤이에요. 겨울 1년 내내 한 톤. 저 그러기 때문에 제가 동사무소장 보고 이런 말도 했는데서 혼자 사는데 아 뭐 한 톤을 먹어야 한 톤을 싸지 않겠냐 그 말까지 했는데요. 뭐.
서울에 살고 있는 또 다른 탈북자 김승철 씨는 애써 모은 인분을 훔쳐가는 얌체 도둑을 막기 위해 위생실에 자물쇠를 채우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민들이 그거는 안 받치고는 안 되도록 이제 북한이 상당히 이제 닭달질을 좀 합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그걸 내려니까 이제 없기 때문에 변속관 같은 경우에는 뭐 문을 채운다. 개인 집 변속관 같은 경우에는 남이 퍼가지 못하게 문을 채운다든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인민반장에 뇌물을 주거나 아예 장마당에서 거름을 사서 바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퇴비 공출을 강요하는 것은 비료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 권태진 박사입니다.
80년 말 90년 초반에 사회주의 동맹권이 이제 몰락하면서 외부부터 이제 들어오는 에너지라든지 또 뭐 비료도 결국은 이제 에너지 산업인데 원료 공급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비료 생산이 아주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퇴비 공출은 북한의 영화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북한 조선예술영화 촬영소가 지난 2011년에 제작한 영화 분조의 주인의 한 대목입니다.
안에 농사에서 기본은 퇴비고 퇴비는 그의 쌀 생산량이라고 말들은 잘하는데 덕산마바이처럼 두 톤 반 초과하는 동무들이 있는가 하면 일부 동무들은 미달도 하고 있단 말이오 미달.
북한 당국은 이렇게 주민들로부터 거둔 수만 톤의 퇴비를 농촌에 보내고 있지만 그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고 권태진 박사는 지적했습니다.
이제 일종은 이제 유기질 비료 작업 비료인데요. 인분은 아주 그 예를 들어서 유한 비료 한 포대하고 같은 무게의 인분은 한 네 배 내지 한 다섯 배 정도를 사용해야지 그 화학 비료 한 포대 정도의 그 효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한국은 지난 2000년부터 7년간 북한에 매년 2~30만 톤의 비료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천안함 공격 이후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대북 비료 제공을 중단했습니다. 북한은 비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에서 비료를 수입하는 한편 이른바 주체기술로 만든 비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수요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권태진 박사는 말했습니다.
1년에 적어도 한 150만 톤 정도, 중량으로 150만 톤 정도는 생산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북한이 생산하는 것이 대개 한 30만 톤에서 50만 톤 정도 아마 주로 이제 생산한다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또 중국에서 수입하는 비료가 대개 한 20만 톤 그 전후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입하는 거하고 북한이 자체 생산하는 그 공급량이 총 50만 톤에서 한 70만 톤 정도 이 사이라고 지금 추정하기 때문에 사실은 필요한 양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한편 한국 정부는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북한에 비료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열린 통일준비위원회에서 북한의 농촌 개발을 위해 비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한반도가 황사에 뒤덮였군요. 특보까지 발령이 됐다고요?
네. 이례적인 겨울 황사였습니다. 대기 중에 미세먼지가 2시간 이상 1세제곱미터에 400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섰을 것으로 예상될 때 황사주의보가 내려지고 800마이크로그램 이상일 때는 경보가 내려지는데요. 서울은 어제 오후 황사주의보에서 경보로 바뀌었다가 오후 들어서 주의보로 완화됐습니다만 오늘 새벽 1시에는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1044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아서 2009년 12월 이후 5년 만에 최악의 겨울 황사로 기록됐습니다. 현재는 남동쪽인 부산과 울산, 경남 양산과 김해 등을 제외한 전역에 황사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많은 가는 모래가 어디서 날아오는 건가요?
몽골 고비 사막과 중국 내몽골 고원지대가 발원지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기상 전문가들은 최근 일주일간 이 지역에 거의 비가 내리지 않아서 상당히 건조한 상태였는데 먼지 바람이 일어나고 또 상층의 저기압이 통과하면서 이 먼지 바람이 한반도까지 불어닥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어제 한국의 국민안전처는 그 휴대전화로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긴급 재난 문자를 보냈습니다. 황사가 몰려오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문을 닫고 외출을 자제하라는 권고였는데요. 대기질에 따라서 타워의 그 조명색을 달게 하는 서울의 남산타워. 어젯밤에는 빨간색 불을 켰습니다. 일몰 후부터 자정 사이에 불을 밝히는데요. 남산타워가 파란색 조명이 켜지면 서울이 제주도와 같이 공기가 깨끗하다 그런 의미고요. 연두색이나 붉은색이 켜지면 미세먼지 농도가 바깥 활동하기 어려운 정도다. 이런 표식을 나타내는 겁니다.
네, 이렇게 황사특보가 내릴 때면 어떻게 권고를 하고 있는 건가요?
바깥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특히 노약자들과 환자들에게 이런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중금속 오염 덩어리로 표현되고 있는 황사, 천식을 비롯해서 호흡기 질환자에게는 아주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황사가 기도를 자극해서 수축을 시킨다는데요. 이 때문에 제대로 숨을 쉬기가 어렵게 된다는 겁니다.
네.
또 계속해서 노출이 되면은 그 허파 꽈리까지 도달해서 몸에 황사가 쌓이게 되고요. 혈액에도 이 황사의 중금속이 침투할 수 있다는 관련 보도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수 황사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오늘 뭐 보도 사진을 통해서 많이 보여졌는데요. 예민한 사람들은 어제 오후부터 황사 바람 그 특유의 냄새를 느낄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주차된 차 위에는 모래먼지가 두텁게 쌓였고요. 실내 공기정화기를 갖고 있는 가정에서는 뭐 쉴 새 없이 이 정화기가 돌아가는 것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기상청에서는 어제 중국 북동 지역에서 또 한 차례 황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한반도에 황사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보하고 있습니다.
네. 자, 겨울 황사 소식 들어봤습니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들어볼까요?
네, 어제 일본 시마네현이 독도를 부르는 그 일본 명칭이죠.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지방정부의 독도 도발 행사에 또다시 정부 고위급 인사를 참석시킨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난했고요. 역사 교행적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주한 일본 대사관 가나스키 겐지 총괄 공사를 외교부로 불러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항의했습니다.
네. 자, 일본 정부 관리가 이 행사에 참석해서 어떤 내용의 발언을 했나요?
네. 다케시마는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명확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다. 이런 내용의 인사말을 했습니다. 또 다케시마 문제는 일본의 주권 문제다라는 말도 했는데요. 한국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이웃으로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고 독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3년째 정부 고위 관리를 참석시키는 것은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탈 역사를 부정하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인 올해를 맞아서 새로운 한일 관계를 열어나가겠다고 하는 그 일본 정부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어떤 도발도 무망한 것임을 일본 정부에 상기시킨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네, 한국에서는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반대하는 항의 집회와 행사들이 이어졌군요.
네. 어제 서울 주재 일본 대사관 앞에서는 뭐 3.1운동과 독립군의 활약을 재현한 그런 공연성 있는 시위를 했습니다. 또 기자회견도 잇따랐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오늘 다케시마의 날을 폐기하라는 그 규탄 대회가 열렸고요. 최근 일본의 한 시민단체에서 유튜브에 그 매치,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말하면 강치가 있었던 섬의 섬이라는 내용의 동영상을 유튜브에 공개를 했었는데요. 이에 반박하는 7분길의 동영상이 오늘 유튜브에 공개됐습니다. 한국이 제작한 동영상의 제목은 독도 뉴스 사라진 강치의 진실이고요. 최근 인기리에 방송됐던 한 드라마의 주인공이 출연해서 독도에서 이 강치가 사라진 것은 독도를 일본에 빼앗기던 사건과 연결되어 있음을 밝히는 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제작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네, 이 한국에서 독도 관련 교재도 만들어졌다는데요. 이 내용도 좀 알려주시죠.
네, 한국교육부와 동북아 역사재단이 제작한 교재입니다. 3월부터 시작하는 새 학기에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사용될 교재인데요. 우리 땅 독도를 만나다라는 제목에 붙어있고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학교뿐 아니라 제외 공간이나 한국교육원에도 배포가 될 예정이고요. 관련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또 영문으로 제작된 교재도 있는데요. 동영상도 있습니다.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독도를 알릴 계획입니다.
네,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 들어볼까요?
네, 한국 군인들의 생활관이 달라지고 있다는 소식이 오늘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군대 안의 폭행 사건과 총기 난사 사건이 한국 사회를 아주 놀라게 했었는데요. 그동안 관습적으로 또 음성적으로 이어져온 군대 악습이 없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었습니다. 오늘 한국 육군의 한 관계자가 지난해 11월부터 시범 운영해오던 병영 생활관 자치 규율이 육군 내 모든 생활관에서 제정됐다고 밝혀서 이 소식이 자세하게 전해졌습니다.
네, 저도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만은 이 생활관이면 예전에 내무반을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뭐 서열과 관행을 없애고 대화와 토의 또 자유를 중심으로 생활관 내무반을 운영한다. 이것이 바로 변화의 큰 틀입니다. 생활관 안에서는 선임병 위주로 존재했던 그 음성적인 체계가 병사들의 자유, 대화, 토의로 정해지고요. 중대장급 지휘관이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복종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명문화된 체계로 군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어떤 것들인가요?
예, 사단마다 정해진 규율이 다 다릅니다. 규율 역시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데요. 어떤 생활관에서는 텔레비전 방송을 볼 때 어떤 채널을 볼 것인지 이 결정하는 것도 다수결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허락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관물대를 뒤지지 않는 것, 이것도 규율로 정한 사단이 있고요. 병사들 상호간의 그 관등 성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네. 복장하는 것, 금하기로 했습니다. 전역자에게 선물하는 것, 이것도 그만 생활관이 있고요. 사이버 지식 정보방, 뭐 PC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네. 이것을 이용할 때 선착순으로 이용하고 일정 시간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도 규율로 정한 사단이 있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서울통신 더성민 기자였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미국의 애슈턴 카터 신임 국방장관이 쿠웨이트에서 현지 미군 지휘관과 외교관들을 소집하고 ISIL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최근에 홍콩에서 타이완으로 이주하는 주민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ISIL 대응 작전 관련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미국의 애슈턴 카터 신임 국방장관이 취임과 함께 분주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지난 주말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의 철군 시기와 규모에 대해서 협의한 데 이어서 오늘은 쿠웨이트로 날아갔습니다. ISIL 대응작전에 대해서 현지 미군 지휘관과 외교관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인데요. 미 국방부는 이번 회의가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그동안의 ISIL을 소탕하기 위한 노력과 현재의 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주에 미군 관계자가 이 ISIL이 장악한 모수를 탈환하기 위해서 이 구체적인 지상전 계획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상전 돌입이 임박한 만큼 이에 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미군 중부군 사령부 관계자는 4월이나 5월에 이라크와 쿠르드 자치병력 등 2만 5천 명이 모수를 탈환에 투입이 되고 또 국제연합군은 공중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한편 미국에서 이렇게 공격작전에 돌입하기도 전에 그 시점과 규모까지 밝힌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ISIL을 위축시키기 위한 심리전 의도가 아니겠느냐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미국 안팎에서는 이렇게 작전 시점을 공개에 대한 비난도 거셌습니다.
네, 아무래도 적에게 미리 공격 시점을 알리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칼리드 알 오베이디 이라크 국방장관은요, 어제 기자회견에서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알 오베이디 장관은 군 지도부가 적에게 미리 패를 보여줘서는 안 된다. 모술 공격 일정은 이라크가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모술 탈환 작전은 시가전에 해당하면서 민간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간이 들더라도 정확성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라크군은 작전 시점이 4월이나 5월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렇게 부정을 한 것은 아니고요. 이라크 군 당국자들도 그동안 앞으로 몇 달 안에 모술 탈환 작전에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이제 4월이나 5월이 여전히 유력한 것이죠. 한편 미국에서도 모술 탈환 작전 시점을 밝힌 데 대해서 비난이 거셌는데요. 카터 국방장관은 모술 탈환 작전이 시작하는 날짜는 아직 누구도 알 수 없다면서 이라크군이 준비를 마친 후에 시작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국에서는 10대 여학생 3명이 함께 ISIL에 가담하기 위해서 터키로 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죠?
그렇습니다. 특히 이 학생들이 모두 그동안에 큰 문제가 없었던 공부를 굉장히 잘했던 우등생이고 모범생들이었다고 하면서 이제 더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네.
같은 학교 친구 사이인 15살, 16살 중동계 소녀 3명입니다. 이들은 지난 17일 영국 개트윅공항에서요. 터키 항공을 타고 터키에 도착한 사실이 확인됐는데 터키는 ISIL이 점령한 시리아 서부와 접하고 있고요. 터키에서 무비자로 여행할 수 있는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동안 ISIL에 가담하기 위한 주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십 명의 영국 여성이 ISIL에 가담하겠다며 시리아로 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영국 정부의 부실 대응에 대한 비난도 일고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특히 터키로 간 학생들이 이미 시리아로 건너가서 ISIL 대원과 결혼한 악사 마무드라는 영국 여성과 인터넷으로 접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마무드가 인터넷으로 영국 여성들을 새로 모집했는데도 왜 영국 정부가 미리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냐 이런 비난이 나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요. 극단주의 테러와 맞서는 것은 경찰과 출입국 관리소만으로는 할 수 없다면서 위험에 처한 학생들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학교에서도 도와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편 터키로 간 소녀들의 가족들은 이 방송 등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집으로 돌아오라면서 소녀들에게 눈물로 호소를 하고 있는데요. 이미 이들이 시리아로 들어갔을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이 ISIL 대응과 관련한 한 가지 소식만 더 알아보죠. 이 프랑스가 항공모함을 파견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장 이브르 드리앙 프랑스 국방장관이 오늘 밝힌 내용인데요. 프랑스 항공모함 샤를 드고로가 오늘 아침부터 이미 이라크에서의 ISIL 대응 작전에 투입됐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언론들은 샤를 드고로 투입으로 인해서 이라크 내 ISIL 공습에 필요한 프랑스 전투기들이 기존에 주변의 다른 공군기지에서 이륙하던 것보다 비행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홍콩 주민들의 타이완 이민이 늘고 있다고 하죠?
예, 여러 홍콩 언론들이 홍콩과 타이완 정부 통계를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지난해 홍콩과 마카오 주민 중에 타이완 거주 허가를 받은 사람이 7,500명으로 전년도에 4,600명보다 무려 62%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또 1991년 통계 집계 이후에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들 중에 90% 이상이 홍콩인이고요. 모두 이민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이 거주 허가를 받은 사람 중에 이제 유학생처럼 단기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들도 포함이 되어 있긴 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급하게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홍콩 언론들에 따르면요, 타이완의 이민 문턱이 그동안에 조금씩 낮아졌고요.
네.
또 지난해 중국의 홍콩 행정장관 선거 개입안에 반대하는 이 대규모 거리 민주화 시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시위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중국과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불안감이 늘어나는 이유도 있습니다. 또 이 경제적으로도 이 홍콩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이 구직난도 심해지면서 살기가 빡빡해진 점도 이민의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서방으로의 이주도 늘었습니까?
아닙니다. 지난해 6,900명으로요. 전년보다 9% 정도 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홍콩인들이 주로 이주하는 서방 국가는 미국과 캐나다, 영국 등인데 이들 나라의 투자 이민 문턱이 그동안 높아진 데 따른 감소로 분석이 됐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듣고 계십니다. 곧 이어서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영어를 배우는 English with You를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라디오로 여는 세상이 방송되겠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 배울 영어 표현은 Know the ropes. Know the ropes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a conversation I had with Jason. Listen carefully.
I just wanted to let you know that if you have any questions, ask Bill. He knows the ropes because he has worked here for 30 years.
That's good to know. Thank you. 본문에서 제이슨이 제게 I just wanted to let you know that if you have any questions, ask Bill. He knows the ropes because he has worked here for 30 years.
일하면서 궁금한 게 생기면 Bill한테 물어봐. 여기서 30년 동안 일했기 때문에 업무에 관해 잘 알아. 라고 하자 제가
That's good to know. Thank you.
알려줘서 고마워. 라고 했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know the ropes. Know the ropes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I just wanted to let you know that if you have any questions, ask Bill. He knows the ropes because he has worked here for 30 years.
That's good to know. Thank you. Today's expression is know, K-N-O-W, know the, T-H-E, the ropes. R-O-P-E-S, ropes. Know the ropes. Know the ropes. Americans use this idiom in business and personal conversations. If you know the ropes, you know how to do something or how to get something done. You know about a certain situation or how a job works.
단어 know. know는 알다 라는 뜻이고 rope는 밧줄이죠. 그런데 rope, rope가 복수로 바뀌고 앞에 정관사 the가 붙은 형태인 the ropes가 되면 방법, 요령, 비결이라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know the ropes 하면 무엇에 대해 잘 안다, 일이 돌아가는 걸 알고 있다 또는 요령을 알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This idiom probably comes from sailing. To be a good sailor, one must know how to tie and use the ropes and sails. If you are good at something, you can say you know the ropes.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이 제게 궁금한 점은 빌에게 물어보라고 말해줍니다.
He knows the ropes because he has worked here for 30 years.
30년을 근무했기 때문에 업무에 관해서 잘 안다고 하면서요. 자, 이제 예문을 통해 know the ropes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I know the ropes pretty well. I've been doing this for a long time.
라고 하면 워낙 오래 한 일이라 아주 훤히 알아 라는 뜻이 됩니다. 네, 이제 know the ropes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Then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I just wanted to let you know that if you have any questions, ask Bill. He knows the ropes because he has worked here for 30 years.
That's good to know. Thank you. Let's review. If you know the ropes, you know how to do something or how to get something done. Know the ropes. Know the ropes. Know the ropes.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UI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Good 밤 10시부터는 세계 뉴스와 라디오를 여는 세상이 방송됩니다.